사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매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1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저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이 분명하게 지어지더라고요. 내가 구원을 받기 전에 일반 교회를 다닐 때는 늘 죄인이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더러운 죄인인데, 그래서 좀 나쁘게 말하면은 이 죄에 쩔었어요. 쩔었어. 입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더러운 죄인. 하나님 이 더러운 죄인. 근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접하고 난 다음, 복음을 접하고 난 다음에, 야, 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눈처럼 깨끗하게 희게 씻겨졌구나.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구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이 분명하게 지어지고, 그 이후에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의인이지만 살아가면서 여전히 내가 죄를 짓고 온전하지 못한 내 모습을 볼 때 무슨 의인이라는 이게 자꾸 퇴색되어 간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자꾸 듣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제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해놓으셨다는 말씀을 듣는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제 퇴색되어가는 아 내가 의인이구나 하는 이 마음이 전에보다 점점 더 진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죄에서만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도 말씀을 통해서 의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만들어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뭐가 좀 부족하다면, 예수님이 뭔가 좀 이렇게 모자라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실 때, 그렇지. 암만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셔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지.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은 부족하신 분이 아니고, 너무너무 완벽하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으실 때 우리를 완벽하게 씻으셨을 것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때 완벽하게 온전케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온전케 해 놓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에서 야, 진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대문에 발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게 하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해주는 일을 하는데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신 예수님의 그 피를 말하는 건데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는 어디다 써먹냐? 그날 밤에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그 고기를 구워서 먹는 거예요. 자, 그날 밤에 그 어린 양은 피는 대문에 발려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게 해주고 고기는 그날 밤에 식구들이 구워서 먹으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데 에너지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온전케 하셨고 십자가에서 찢긴 그 몸은 우리 삶 속에서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양식이 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은 그 피와 살이 살로 나눌 수 있는데 피는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살은 우리 삶 속에서 능력이 되게 해주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두 개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피와 살이다. 하나는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거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몸인데 내 신앙생활 속에서 에너지가 되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양식이라는 거죠. 로마서 1장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앞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다. 그러는데 이 능력이라는 말이 헬라어에서는 두나미스라고 그러는데 이 두나미스라는 말은 다이나마이트하고 다이나모하고 합성어가 돼가지고 두나미스라고 말이 됐대요. 역사가 영어로 히스토리인데 히스토리는 합성어예요. His plus story, 그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예요. His story인데 합성어가 돼가지고 히스토리 해서 역사로 이제 역사인데 두나미스도 다이나마이트하고 다이나모는 발전기죠. 발전기. 다이나마이트하고 다이나모하고 합쳐서 두나미스라는 능력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믿는 자에게 능력이다 했을 때 이 능력이라는 말 속에는 다이나마이트하고 발전기 같은 그런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이나마이트는 막 히로시마 원자폭탄처럼 막 팍 터져가지고 태산처럼 많은 죄를 막 완전히 그냥 잿더미로 날려버리는 그런 능력이라면 그런 복음의 능력이라면 발전기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에너지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 속에 들어있는 능력, 그 발전기 같은 에너지가 죄를 이기고 내 육신의 약함을 이기고 형편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뭐가? 복음이. 그러니까 복음은 죄사함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속에는 죄사함도 있고 삶 속에 능력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교회 안에서 살다가 보니까 내가 의인이구나, 내가 의롭구나, 이제 그 생각도 믿음으로 와 닿지만은 그 다음에 내 삶도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온전케 해놓았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하게 하셨구나, 나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사람이 아니구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구나, 그래 이런 말씀이 내 속에 믿음으로 와 닿으면서 침륜 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지 않고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믿는 자에게 능력이다. 중요하죠? 믿는 자에게. 복음은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놓았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되어서 태산이 사라질 것 같은 능력의 복음으로 눈처럼 죄를 깨끗하게 씻는 거고, 우리 인간이 말할 수 없는 연약함에 사로잡힌 것은 사실이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해놓으신 그 공로를 믿음으로, 그래 나는 침륜에 빠질 사람이 아니야,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러면서 담대히 복음 앞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더라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를 의롭게 해 놓았듯이 주님의 피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약시대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웠어요. 그러면 이 교회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성령이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왕같은,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 아래서 왕노릇하는 왕이죠,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런 사람과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 살아가면서 내가 원래는 못난 사람이지만 원래는 벌레 같은 사람이고 짐승 같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일꾼이 되기에 부족함 없이 해놓으셨구나, 이 마음이 드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해지는 거예요. 월드캠프 때 장관님들도 많이 오시고 총장님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도 나름대로 막 배운 것도 많고 박사학위도 여러 개 있고 진짜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장관은 그냥 장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신 분들인데 우리가 가진 복음으로 그 사람들하고 성경을 펴놓고 차곡차곡차곡 이야기할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시고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마음에서 야, 하나님은 나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복음의 일꾼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반듯하게 만들어 놓아 주셨구나, 그래서 누구 앞에서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동안 하나님이 역사를 하게 하시더라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 놓았단 말이에요. 자,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되려면 조건이 아론의 후손으로서 몸에 흠이 없어야 돼요. 손가락이 하나 없다든지 뭐가 뭐 부스럼이 났다든지 안 그러면 발가락이 하나 더 붙었다든지 뭐 몸이 상했다든지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레위기서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흠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복음을 섬길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기에 제사장 직분으로서 전혀 손색함이 없도록 우리를 흠이 없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이 말은 우리는 흠이 없다. 흠이 없으니 이 복음을 섬기기에 하나님을 섬기기에 전혀 손색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갈 필요가 없는 거다. 주님이 나를 복음을 섬기기에 합당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놨다. 온전하다. 복음을 섬기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제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든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마음속에서 나는 이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광주에 결혼을 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때 26살이었어요. 진짜 경험도 없고 전도사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떤 자매님이 박옥수 목사님 집회 때 구원을 받았어요. 어떤 부인이 구원을 받아서 자매가 됐어요. 근데 이 자매님의 남편이 아니 자기가 다니던 교회를 안 나가고 이상한 교회를 나간 거예요. 저 사람이 도대체 어느 교회를 나가나 해서 뒤를 밟아서 보니까 술집 2층에 아주 학고방 같은 조그만한 교회에 나가는데 문틈으로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엿보니까 방석에 한 6명이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강대상에서 새파란 전도사가 나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어디를 봐도 이단 같더래. 그래 내가 오늘은 바쁘고 언제 시간 내가지고 내 아내 보는 앞에서 저 젊은 전도사 콧대를 팍 꺾어가지고 내가 아내를 이단에서 건져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자매님이 남편하고 같이 오신 거예요. 야, 저분이 오셨구나.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 남편 오셨으니까 전도 집회나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인과 아벨 제사 이야기를 했어요. 가인과 아벨 제사 이야기를 했는데 한 시간 그 저녁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분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녀봤지만 이런 말씀은 처음 들어본다. 이 말씀은 1억짜리 설교다 그랬어요. 26살 때 1억짜리 설교했으니까 지금은 내가 얼마짜리 하고 있겠습니까? 마음이 활짝 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오셔가지고 또 복음 말씀 듣고 해서 구원을 받으셨는데, 이분은 나보다 공부도 많이 하시고 나이도 많으시고 이분도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계셔서 지금 목사님이 되어 계시는데, 내가 그때 26살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 편에서는 나를 손색함이 없도록 온전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내가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족함이 없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믿는 사람에게 능력이라 했어요. 말씀도 그래요.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13장에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하는데, 내가 우리 형제 자매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걸 읽다가 보니까 꼬부라져가지고 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못해, 나는 안돼 해가지고 새우처럼 꼬부라져가지고 못 펴는 거예요. 그래, 내가 볼 때는 진짜 훌륭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다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해가지고 꼬부라져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마인드 강연 경연 대회를 했는데, 여기 본선에 진출하신 분들의 강연을 내가 저 뒤에 앉아가지고 다 들었어요. 잘 하더라고요. 진짜 잘 하시더라고요. 자매님들도 잘 하시고 여유가 있고, 형제님들도 잘 하시고 여유가 있는 거예요. 찬송 지휘대 탁자가 있는데 거기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전부 다 무슨 마이크 들고 앞에 나와가지고 청중들하고 가까이에서, 그러니까 막 자신이 펄펄 넘치는 거잖아요. 속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마이크 들고 이 앞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어디서 배우셨는가? 앞에 나와가지고 막 어떤 분은 저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왔어요.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소리예요. 내용도 좋고 말씀도 잘하시고. 야,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 있는 데서 그랬어요. 우리 앞으로 밥 먹고 살기 어렵게 됐다. 저렇게들 잘하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인드 강연을 그렇게 잘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말씀도 그렇게 잘 전할 수 있고 복음도 그렇게 잘 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전부 다 움츠려져서 꼬부라져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고 살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쫙 펴고 담대하게 복음을 팍 전하면 되는데 꼬부라져 있는 거예요.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완전히 꼬부라졌어요. 오징어 구워놓은 것처럼 똘똘똘똘똘 말렸어요. 어떻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막 이렇게 말려가지고 전혀 못 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의인이다. 그래도 너무너무 꼬부라져가지고 아예 들리지도 않아요. 안 들려요. 꼬부라져가지고. 그게 막 꽉 박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권사님한테 말씀 전하시다가 개인 상담을 하시다가 이사야 53장 6절을 펴놓고 읽어라 했어요. 권사님이 그것을 읽으시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 말씀을 읽으시고 죄가 권사님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권사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생각도 안 하고 꼬부라져가지고 계속 죄인이라 하는 거라.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무리 권사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일곱 번째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없네. 일곱 번째 그 말씀 앞에서 아 그렇다면 죄가 없구나. 이 죄가 그에게 넘어갔구나. 우리 무리의 죄악을 내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이라는 말은 책임이에요. 책임. 내가 책임질게. 이 말이에요. 그 돈을 내야 할 일이 있어도 내가 낼게. 벌을 받을 일이 있어도 내가 낼게. 이게 책임이에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떠맡긴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내 죄를 예수님이 떠맡으셨구나. 그럼 찬송 부를 때는 죄 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할 때 죄 짐 맡은 우리 구주 내 죄의 짐을 맡았다. 야, 예수님 너무 감사하다. 내 죄짐을 맡았으니까. 그럼 나는 없어야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주여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내 죄짐을 맡았으면 나는 죄가 없어야 맞죠. 예수님이 내 죄짐을 맡고 나도 죄인이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듯이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 되기에 복음의 제사장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놨는데 나는 생각하기를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돼. 나는 대학을 안 나왔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고 오그라들다 보니까 꼬부라지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꼬부라지고 한 달 꼬부라지고 1년 꼬부라지고 10년 꼬부라지니까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못 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나도 모르게 꼬부라져 가지고 펴지 못하는 모습이 있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는 안 돼, 못 해, 안 돼. 간증하러 나오셨는데 다들 잘 하셔요. 간증하실 분 있으면 나와서 해보세요. 아무도 없는 거라. 그럼 오늘 저 김자미님 나오셔서 간증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와요. 아우, 갑자기 시켜가지고 아무 준비도 없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시더니 그때부터 15분 딱 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박사예요, 박사. 아무 준비도 없는 사람을 딱 불러내가지고 간증시켰는데 딱 하시고 들어가는 걸 보면 이분은 간증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 내가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왜 믿음을 안 가지고 나는 못해, 안 돼, 그러느냐. 왜 자꾸 꼬부라졌느냐. 하나님 입혀놨는데 왜 꼬부라지냐. 그래서 야, 그렇구나. 그렇구나.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죄인이야. 우리는 막 죄인이야. 덮어놓고 죄인이에요. 무조건 죄인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는데도 우리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덮어놓고 죄인이라 하듯이 우리는 덮어놓고 못해. 안 돼. 난 안 돼. 나는 복음 못 전해. 이런 건 목사님이나 할 줄 아는 거야. 나는 못해. 그래서 꼬부라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옛날에 교회에서 선교학교를 시작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 반대했어요. 안 돼. 우리는 못해. 못해. 우리 가난해서 안 돼. 못해. 이 꼬부라진 것이 굳어져가지고 뭐든지 한다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야, 진짜 우리가 그래 살았다. 선교학교 시작한다 그래도 안 된다 그러고 예배당 산다 그럴 때도 지금은 안 된다 그러고 아프리카에서 월드캠프 하자 하니까 지금은 안 된다 그러고 뭐든지 우리가 뭘 하자 그럴 때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꼬부라진 게 굳었다. 굳었어. 안 되기는 하나님이 이미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해놨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아직까지 무언가 좀 더 갖추어야 될 사람인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게 육이라는 거죠. 말씀이 아니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 그래서 구약 성경의 사울 왕은 우리 육신의 그림자예요. 다윗 왕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그럼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한 것은 이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리고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어느 날 아버지의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암나귀 찾아오라고 심부름 시켰을 때 사흘을 찾다가 얻지 못하니까 종이 여기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이러잖아요. 이 사람은 선지자에게 뭔가를 들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육이에요. 그냥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를 들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기 위해서 블레셋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데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 되는데 금식시키잖아요. 전쟁하는데 금식시키는 거예요. 그 막 백성들이 흩어지고 막 그러니까 번제 드리고 그러니까 금식을 하고 번제를 드리고 무슨 예물을 가지고 나가고 그 이 사람은 뭔가가 모자라기 때문에 뭔가를 들고 나가야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모자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모자라고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셨다. 그 주신 예수님으로도 모자라냐? 그 주신 예수님으로도 모자라면 우리가 금식도 해야 되고 뭔 예물도 가지고 나가야 되고 번제도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못난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면 그 예수님으로도 과연 모자라느냐? 아니다. 이 예수님으로 우리는 더 이상 모자라지 않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모자람이 없다를 예수님을 통하여 모자람이 없도록 해놓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왕같은 제사장이 되도록 해놓으신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능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게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더라. 근데 우리는 왜 자꾸 나는 못났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한 번은 어떤 자매님 남편이 너무너무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해도 해도 이기고 넘고 교회를 나오니까 이제는 교회를 대적하고 나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나를. 꼭 새벽 2시만 되면 술 잔뜩 먹고 돌로 대문을 때리는 거예요. 돌로. 쾅쾅 찍는 거예요. 그래 나가야죠. 나가면 술 잔뜩 먹고 나와가지고 막 횡설수설하면서 핍박을 하잖아요. 술 깨거들랑 내일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내일 이야기. 맑은 정신 내일 와서 이야기합시다. 내일 이야기합시다. 그래 달래고 돌려보내면 또 한 2시 되면 또 와요. 이야, 저 사람 안 되겠다. 저 사람 안 되겠다. 이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은 아예 앉아놓고 복음을 전할 걸 그랬다 싶은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이 사람은 술을 취해서 안 된다. 이 사람은 핍박하니까 안 된다. 어? 이 사람은 안 된다. 안 된다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아예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야 진짜 그 사람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내가 이래 생각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이동해가지고 몇 년 지났는데 어느 날 수양회 식당 가니까 그분이 식당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당신이 여기 왜 있느냐 그랬더니 아, 저 구원받았습니다. 형제입니다. 그러더니 식당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아무리 핍박해도 같이 싸우면 안 되겠다. 왜? 나중에 구원받고 들어오면 서로 어색하니까. 아무리 핍박해도 내년 이맘때를 생각해서라도 막말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절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사람도 구원을 받을 텐데 내가 막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아무리 핍박해도 너그럽게 대해야지. 그렇죠? 예, 너그럽게 대해야지. 그래 함부로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핍박을 해도 저 사람 안 돼,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 돼, 안 돼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될 시, 다 될 수도 있지.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안 돼, 안 돼, 안 돼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형편을 보고 꼬부라져서 그래요. 우리는 꼬부라져 가지고 뭐든지 안 된다, 안 된다 이 생각을, 이 말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안 된다. 자식을 봐도 게임에 미쳐가지고 막 술 먹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 마음이 먼저 드는 거예요. 안 되겠다. 안 되기는 하나님이 하시면 하루 만에 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자는 거죠. 소망을 가지자는 거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변해가지고 사도가 되더라. 너무 갑자기 너무 악한 사람이 너무 대적하는 사람이 갑자기 변하니까 예수님의 사도들도 못 믿더라. 못 믿더라. 자, 이런 사람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할 수 있다면 막 게임에 미쳐가지고 중독돼가지고 교회를 거스리고 말씀하고 멀고 하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있다. 그러나 핍박하고 거스리고 대적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루아침에 변할 수가 있다.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쓴물이 단물이 되듯이 이 인생도 복음 안에서 이렇게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꼬부라져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꼬부라져가지고 딱 굳어 있어가지고 안 된다. 우리는 안 된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살다가 보니까 되는구나. 되네. 심홍섭 전도사님 완전 술고래인데 믿음으로 되네. 하루아침에 변해가지고 성경학교에 들어가서 전도사님이 돼 계시는데 되네. 이런 걸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시는 동안 우리 마음에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믿음대로 되네. 되네. 해서 우리 마음이 펴지는 거예요.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는 꼬부라진 여러분들을 쭈글쭈글한 옷을 다리미로 다려갖고 반듯하게 해놓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꾸부러진 여러분들을 쫙 펴놓기를 바라신단 말이에요. 자, 여기 연세가 많다고 해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연세가 많다 하더라도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노인들도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 똑똑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많아요. 나는 늙었다 하고 그냥 꼬부라들면 그때부터 끝이에요. 요즘은 100세 시대예요. 100세. 100살까지 살아요. 박 목사님은 100살까지 사는 게 아니고 요즘은 100살까지 살아요. 다. 얼마나 의료보험이 잘 돼 있는가. 뭐 70 넘은 사람이 택시 운전하고 그리고 막 건강해요. 그래도 목사님 내가 80까지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더 하십시오. 더 하십시오. 80 넘어도 하십시오. 그리고 조금만 몸이 이상한 병원에 가서 금방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건강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100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 그래 60살이라도 100살까지 살라고 하면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60살 때부터 아이고 이제 환갑 지났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자 그러면서 꼬부라져가지고 40년을 새우처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요즘은 환갑잔치하는 사람 없죠? 70살도 잔치하면 안 돼요. 창피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60이든 70이든 80이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어디 마을회관 같은 데 가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모셔 있으면 뭐 화토도 치고 뭐도 하고 야 이제 화토 이제 그만 치고 내 이야기 한번 들어봐라 해가지고 마인드 강연 한 20분 쫙 하고 우리가 화토는 치대 정신은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마인드 강연하고 그리고 야 너 진짜 어떻게 그렇게 세련됐냐 보기에는 시골 농부 같은데 야 네 마인드는 너무 세련됐다 왕자 같다 우리 교회 나와봐라 다 나처럼 된다 그래가지고 복음도 전하시고 우리가 꼬부라져서 살 일이 아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이 누가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왜 꼬부라졌느냐 하면은 귀신 들려 앓으며 그랬어요. 귀신이 들렸어요. 이 여자가. 그래서 꼬부라졌어요. 그 다음에 16절에서는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사단에게 매여서 꼬부라진 거예요. 사단이 이 여자를 꼬부라지게 한 거예요. 예? 사단이 두 손으로 예? 손과 다리를 잡고 활처럼 확 꼬부라지게 한 게 아니고 사단은 그렇게 물리적으로 일을 못해요. 사단은 말로 해요. 말로. 거짓말로. 너는 꼬부라졌어. 너는 꼬부라져서 못 펴는 거야. 너 못 펴. 너는 못 펴. 그래가지고 너 죄인이야. 봐 오늘 죄 지었지. 죄인이야. 야 예수님이 죄를 씻었다. 또 죄 짓잖아. 그래서 너 죄인이야. 죄인이야. 해서 말로 거짓말로 딱 꼬부려 놓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마귀가. 너는 여자라서 안 돼. 너는 대학을 안 나와서 안 돼. 너는 영어 못하잖아. 너는 키가 작잖아. 너는 내성적인 사람이잖아. 너는 대중공포증이 있잖아. 별별 이야기를 다 해서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담대하게 복음 앞에 살지 못하도록 속인다는 거예요. 주님은 펴놨는데 주님은 반듯하게 펴놨는데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그렇지 나는 죄인이지 그래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씻었다 해도 또 죄 짓잖아 그래 우리는 죄인이야 해서 휘어놓으니까 죄인 되듯이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해 나는 안 돼 못해 나는 뭐 안 뭐 뭘 못 나왔어 어쩌고 저쩌고 이래 휘어놓으니까 꼬부라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마인드 강연 강사시켜보니까 잘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로 뭐든지 잘 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기 나름이에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남미의 파라구아이에는 교회를 세워갖고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아르헨티나에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아르헨티나 들락날락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집회도 하고 좀 하세요. 그랬는데 아르헨티나에 갔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한번 해달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목사님 파라과이 집회하기 전에 아르헨티나로 오셔가지고 아르헨티나에서 집회하고 그리고 파라과이로 건너와서 파라과이 집회하시고 돌아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지요. 그래 아르헨티나 갔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내려가지고 아니 무슨 연합교회라는 교회에 갔는데 집회하고 있는 거예요. 나보고 강사라 해놓고. 아니 내가 강사인데 왜 집회하냐 그랬더니 나도 모르겠어요 하더니 담임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아니 한국에서 이렇게 강사님을 모시고 왔는데 이렇게 강사가 와서 집회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안 오는 줄 알았대요. 안 오는 줄 알기는 왔는데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그러면 30분씩 하라 하더라고. 그래서 그분 30분 하고 내가 30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집회를 하게 됐어요. 그분하고 내려오시고 내가 가서 한 시간 해버렸죠. 그 다음날 새벽에 내가 다 일어나라 그랬어요. 새벽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그 부흥 강사 목사님도 깨웠어요. 새벽 기도한다. 우리 한국에서는 늘 새벽에 기도한다고. 성경 공부 예배한다 하면서 다 깨웠어요. 그것도 대단하죠. 그것도 대단하죠. 딱 둘러 앉혀놓고 내가 말씀 전한다 하면서 그 강사 목사님하고 그 본교회 목사님하고 그 사찰 집사님 내외하고 선교사님 나하고 또 몇 분하고 둘러 앉아가지고 사도행전 10장 펴놓고 고넬료가 말이지 항상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도 하고 막 다 해도 죄사함 못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 들으라고 해서 그때 죄사함 받았다. 죄사함도 못 받고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이런 사람 많다. 그래서 내가 강사 목사님은 확실하게 죄사함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꼬부라져 있으면 말도 못해요. 꼬부라져 있으면 그 말도 못해요. 구원 받았습니까? 하니까 세상에 그분 대답이 제 이름이 고넬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와, 얼마나 감사한지 제 이름이 고넬료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베드로를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보내주셨습니다. 저 죄사함 받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 죄사함 받고 그분이 오늘부터 목사님이 말씀 전하세요 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집회 강사했거든요. 꼬부라져 있으면 그래도 못해요. 야, 이게 아니구나. 이게 마귀한테 속아서 내가 꼬부라져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펴놨구나. 밭바닥에 펴놨구나.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놨구나. 그런데 누가 우리를 휘어가지고 꼬부라지게 하냐? 마귀가 그러더라.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꼬부라지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우리 속에다가 너는 불행하다, 너는 불행하다, 너는 신랑을 잘못 만나서 신랑을 잘못 교회 안에서 결혼했지만은 네가 형제 남편을 봐라, 너는 진짜 불행하다, 불행하다. 불행하기는 뭐가 불행해? 예수가 있는데. 신랑을 잘못 만났다고 치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암만 신랑을 잘 만나도 예수가 없으면은 뻥이고 아무리 신랑을 못 만나도 예수가 있으면 다 회복시켜주고 선물도 달게 그리고 뭐 물로 포도주로 다 해주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너는 불행해. 너는 불행해. 여자는 세 사람의 남자를 잘 만나야 돼. 아버지를 잘 만나야 되고 남편을 잘 만나야 되고 아들을 잘 만나야 돼. 그것도 틀린, 그것도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그래, 아버지를 잘못 만났다고 치자. 아버지 맨날 술 먹고 때리고 부수고 막 위협하고 막 그런 아버지 만났다고 치자. 또 막 남편을 아버지하고 똑같은 분을 만났다고 치자. 아들 또 맨날 술 먹고 게임하고 때리고 부수고 불지르고 막 욕하고 한다고 치자. 예수만 있으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 다 고치면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불행이 찾아온 것은 마귀가 들어와서 왕노릇을 하니까 불행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귀를 제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니까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가족을 다스리고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너는 불행한 사람이야. 불행하기는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세상에. 너는 안 돼. 안 되기는 내가 예수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다 갖추어 놓으셨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도 내가 담대하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교회를 갔는데 아이고 군대 교회 일반 교회 목사들 들을 것도 없는데 싶어도 아이고 그래도 내가 교회를 가야지 앉아서 성경을 읽더라도 교회를 가야지 해서 교회 갔어요. 아니 뭐 말씀 들을 것도 없겠다 싶어갖고 자 뒤에 구석에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한쪽 저 뒤에 구석에 앉아가지고 성경 펴놓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병장 하나가 나오더니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중에서 설교할 사람 있으면 손 드세요 하는데 내가 너무 뒤에 앉았어요. 손 들어도 안 보일라 잘 안 보이죠. 저 뒤에 있으니까. 그래 내가 고함 질렀어요. 저 뒤에서 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뭐 손 들어도 뭐 군대에서 고함 지르지 저 뒤에서 막 손 빨짝 뜨니까 나오라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꼬부라져가지고 저요 이러고 있으면 나오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꼬부라져가지고 성격은 내가 이렇게 근데 내가 저요 한데 나오라 하더라고요. 나와가지고 40분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보니까 내가 꼬부라진 사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반듯하게 펴놨더라고요. 해보니까 펴놨더라고요. 맞죠? 근데 마귀가 여러분들을 꼬부라지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게 굳어졌어요. 굳어졌어요. 아예. 못 펴는 거예요.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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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하면서 못 펴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는 마귀가 좀 더 센가. 내가 어디 대접받으러 가면은 반찬 막 잘 차려놨어요. 음식도 맛있게 잘 차려놓고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반찬도 시원찮고 차린 것도 없는데 많이 드세요 이러잖아요. 예? 그거는 겸손이겠죠. 물론 겸손이겠죠. 여러분 자기가 좀 해놓은 거를 자신있게 좀 내놓을 필요가 있잖아요. 자신있게 내놓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예의로 그런다 치더라도 우리가 영적인 것은 믿음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마음 열고 들으면 너 구원 받는다. 예, 이런 믿음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놨다. 그래 내가 이렇게 온전한데 어디 가서 벌벌 떨 필요가 뭐 있나.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한데 마귀가 우리를 속였어요. 마귀가 우리를 속였어요. 그래서 딱 꼬부라지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더라는 거죠. 마귀가. 대전도 집회하는데 국회의원이 박 목사님한테 찾아왔어요. 어떻게 인사한다고. 어디까지나 그분들 진짜 바쁘더라고요. 정치인들은 진짜 바빠요. 근데 인사하러 찾아오신 분에게 목사님이 성경을 펴놓고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물론 관심 없죠. 나는 안 된다. 안 된다. 안 듣는다. 억지로 듣는다. 그래도 계속 전하시는 거예요. 나는 꼬부라져 있고 목사님은 펴져 있고 차이가 그거예요.
목사님은 쫙 펴진 상태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물이 포도주 된다. 금방 된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데 시간 걸릴 거 있나? 금방 된다.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데 금방 되더라. 그래,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잘 안 받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금방 변할 수도 있는 거지. 목사님은 펴진 상태에서 믿음으로 복음 전하고, 나는 꼬부라진 상태에서 이 사람은 안 돼. 나한테 인사하러 왔어. 인사하러 온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은 구원 받을 수 있겠나? 안 돼. 내 생각인 거예요. 전주 집회 갔더니 유홍렬 목사님이 사회를 하시는데, 사회하시러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스크린에 머리가 대머리셔가지고 환한 거예요. 머리가 그냥 볼 때는 괜찮았는데 화면으로 보니까 막 진짜 머리가 완전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야, 저렇게 머리가 빠지셨구나.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밥 먹다가. 가발이라도 쓰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내가 목사님 처음 뵙던 날 머리숱이 막 밤송이 같았어요. 새까맸어요. 머리숱이. 처음 만났을 때. 근데 이분이 처음 만났을 때 복음 들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형님 심부름을 왔어요. 형님이 내가 이거 목사님한테 빌린 건데 이걸 목사님한테 좀 갖다 드려라. 너 그래 부산 가는 길이라며. 그럼 부산 가는 길에 대구 내렸다가 이거 좀 갖다 드리고 부산 가라 해서 심부름 왔어요. 그래서 밤 기차 타고 밤차 타고 새벽에 떨어져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 물건을 전달하고 갈락하는데 누가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하실로 끌고 들어가더래요. 아, 내가 잠을 안 잤으니까 자고 가락하는갑다 싶어서 내려왔는데 성경 펴놓고 이야기를 하더래. 그러니까 막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왔는데 그 따뜻한 방에 딱 이렇게 앉혔는데 막 계속 졸음이 오더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누군가 계속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한참 자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강사가 바뀌었더래요. 그래서 그날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사하러 온 사람한테는 복음 전하면 안 돼. 안 받을 거야. 심부름 온 사람은 심부름 왔으니까 말씀 전해도 구원 안 받을 거야. 핍박하러 온 사람은 화나 있으니까 복음 전해도 안 받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된다는 생각은 아예 굳었어요. 굳었어. 무조건 안 되는 거라. 야, 이거 마귀한테 속았다. 인사하러 와도 복음 전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 심부름 왔어도 복음 전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 핍박하러 왔었어도 복음 전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 예,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핍박하러 가다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래, 핍박하러 온 사람도 복음 전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마음을 갖자는 거죠. 긍정적인 마음을 갖자는 거죠. 그러면 믿음대로 그것이 내 것이 되더라는 거죠. 믿음대로. 마음에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보겠습니다. 13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자,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그래, 마귀에게서 네가 놓였다. 병이 너를 꽉 잡고 있었는데 이제 자유롭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유롭게 됐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수를 하니까 여자가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럼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으로 네 병에서 지금 놓였다. 병이 그동안 너를 꽉 잡고 있었는데 내가 병 보고 너 놔라. 그 여자 놔라 했다. 그래서 병에서 놓였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니까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그 묶여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묶여있는 게 아닌데 놓여있다. 놓여있다. 그런데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누려야 되는데. 놓였어요? 나는 매인 줄 알았는데 놓였어요? 그럼 펴면 되겠네 하고 그때부터 놓인 것을 누리면 되는데 너무 굳어가지고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수를 하셔서 비로소 이 여자가 거기서 풀려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연약함에서 자유하다. 내가 너를 온전케 해놨다. 너는 뒤로 물러갈 사람이 아니다. 너는 뒤로 물러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침륜에 빠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내가 너를 영원히 온전하게 해놨어.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이 어둠을 비추는 빛이야. 빛이 되라가 아니고 이미 너는 빛이야. 빛이야. 하나님이 이 어두움을 비추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놨어. 빛은 어떤 짙은 어둠 속에 갖다 놔도 어두움을 물리치는 거예요. 어두움에 잡혀먹는 빛은 없어요. 너는 빛이야. 야,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온전하게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자꾸 꼬부라지는데 이미 나를 온전케 해놓으신 사실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자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부족하다, 가난하다, 못 배웠다, 나이가 많다, 나는 여자다, 뭐 어쩌다, 저쩌다, 막. 자, 지금부터 그런 생각은 마귀가 우리를 꼬부라지게 하려고 거짓말하는 거다. 우리가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 안에서 온전케 해놓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미 우리를 온전케 해놓으신 이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앞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